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헤리스 상원의원이 12일 첫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헤리스 의원은 이날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지 하루 만에 동부 델라웨어주에서 가진 연설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헤리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대처에 실패했다며 미국 내 코로나 확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올해 대선에서 백악관을 되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해리스 의원이 미국의 부통령으로 일할 준비가 됐다며 똑똑하고 강인하며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지역구인 해리스 의원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함께 승리할 경우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이 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해리스 의원은 오는 17일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공식 확정될 예정입니다.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그룹이 이스라엘 방위산업체에 공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12일 라자루스로 알려진 이 단체가 자국의 일부 방산업체를 목표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자루스가 가짜 링크인 계정을 통해 국방 기밀 정보를 훔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자루스는 또 주요 방산업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자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접속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북한이 자국의 어떤 방산업체에 언제 어떻게 공격을 시도했는지 등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채 공격이 즉각 포착됐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도 도용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라자루스 등 해킹 그룹 세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은 이 단체가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군이 최근 타이완 해협에서 실탄을 사용한 방공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장춘후이 대변인은 13일 성명에서 훈련이 타이완 해협 남부와 북쪽에서 진행됐다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국가가 타이완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방공사격 훈련은 알렉세이자 미 국방부 장관의 타이완 방문 이후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타이완을 중국 영토로 복속시키기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타이완은 내년 국방비로 421억 달러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2일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살해 사주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자유유럽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인이나 다른 서방 국가 국민을 죽이도록 사주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군도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군 고위 지도자들과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정보 부대가 아프간 주둔 연합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레반 연계 무장단체에 비밀리에 현상금을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관련 미 정보당국의 보고를 받았다는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을 부인했었습니다. 미국의 P2 스텔스 폭격기 3대가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배치됐습니다. 미 공군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P2 폭격기 3대가 29시간 동안 비행해 해군 지원시설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P2 폭격기가 미국 전략에 있어 중요한 장소로 돌아와 기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에도 기동부대와 함께 임무를 수행 중인 공군은 지휘부를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자 공격을 본격화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미 합참차장이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북한의 약속 위반의 제재를 복원하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대선 전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미북 간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부분 지역에 아침까지 약간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집니다.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그치는 평안 남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함경 남북도 지역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예보돼 있고 황해도 일부 지역과 강원도 평강 지역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이 예보돼 있습니다. 북한 지역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풍산 삼지연이 18도, 평양이 25도에서 시작되겠고 비로 떨어졌던 기온이 다시 오른 지역이 많습니다. 삼지연이 24도, 함흥과 강계는 32도까지 올라서 덥고 습한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미 합참차장이 밝혔습니다. 또한 영내 동맹국들이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며 동맹 간의 상호 운영성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12일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interceptors we have mostly in Alaska but also at Vandenberg are very effective against that threat.
하이튼 차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 단체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국방 전략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 ICBM 등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준비 태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요격체는 대부분 알래스카에 있으며 캘리포니아 반덴버그에 있는 미사일 요격체 역시 이 같은 위협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 같은 요격체들이 다른 위협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북한의 커지는 위협, 이란의 잠재적 위협 등에 대응해 이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또 이날 토론회에서 영내 동맹국들이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see them stepping up to more aggressively deal with the challenges of China. And that creates challenges internal to their countries.
미국보다 중국에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영내 동맹국들이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지만 여러 다른 방식으로 중국에 맞설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튼 차장은 미국과 동맹 간의 상호 연결된 군사적 지휘 통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미국의 경쟁자들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은 상호 운용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꾸준히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과 공군 B-1B 전략폭격기 편대가 일본 북부 해안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또 지난달 7일과 17일 로널드 레이건호와 니미츠호는 남중국해에서 항모전단 합동훈련을 실시했고 같은 달 19일에는 미-1 호주 해군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닷새간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에 중국이 최근 국제경제체제와 해양에 대한 국제적 사용권을 침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른바 구단선을 만든 것도 같은 이유로 해당 수역에 대한 중국의 통제권을 갖기 위한 시도라는 설명입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이른바 국제수역은 해마다 3조 달러 가치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며 거의 4조 달러의 자산이 통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의 동중국해에서의 활동은 그런 면에서 국제수역에서의 항행의 자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번 연합훈련과 같은 훈련에 더 많은 영내 국가들이 동참해 남중국해를 중국의 영해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hope that more and more nations continue to join in efforts.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영내 미국의 모든 훈련들이 중국의 수역 독점 시도와 영유권 선언이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중국과 적대 관계이자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타이완과의 우호 관계도 재개했습니다. 1979년 수교를 단절한 미국은 지난 10일 타이완의 최고위급 인사인 엘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내 타이완의 코로나 방역과 민주주의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타이완 영해를 감시하는 데 쓰일 해상감시용 고성능 무인기를 판매하기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약속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부통령이 되면 외교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였던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당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Donald Trump got punked. He was born. He has conducted foreign policy since day one, born out of a very fragile ego.
해리스 의원은 지난해 말 MSNBC 주최 5차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완전히 속았다며 그는 임기 첫날부터 매우 허약한 자존심으로 대외 정책을 지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중순 미국 외교협회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내가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교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장담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대가 없이 김정은에게 홍보용 승리를 안겨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순 없지만 단순히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실패로 이어진다며 장기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북한의 단기적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은 늘 상당한 의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부분적 제재 완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는 진지하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면 약속 위반 시 바로 제재를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을 전제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선별적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 의원은 지난해 6월 민주당 대선 경선 1차 TV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거세게 밀어붙이며 초반 선두주자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경선 하차 후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자로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지방검사 출신으로 2016년 상원에 입성한 초선 의원인 해리스 의원은 외교 안보 경험이 그리 많진 않습니다. 현재 법사위와 정보위, 예산위와 국토안보위 등 4개 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며 주로 범죄와 인종 문제 개혁을 위한 입법 활동에 관여해왔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주로 러시아의 미선거 개입을 비판하며 선거 안보 관련 법안 제정에 참여해왔습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선 해외 원조와 외교 강화를 핵심 기둥으로 삼고 국제적 조약 준수와 다자 간 관여, 동맹 강화를 통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자란 해리스 의원은 2004년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첫 흑인 여성 검사로 선출된 데 이어 2011년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 선출됐습니다. 이번엔 첫 흑인 아시아 여성으로서 부통령 후보가 된 해리스 의원이 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정책에 실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과거 존 케네디 전 대통령에게 가려졌던 린든 존슨 당시 부통령처럼 미국 역대 부통령들은 별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 부통령의 역할이 변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조엘 골드스타인 세인트루이스 법대 교수는 VOA에 부통령의 역할은 지미 카터 행정부를 시작으로 상당히 변했다며 이후 부통령들은 대통령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vice presidency, I think, really changed beginning with the Carter Mondale administration, where the vice president became an across-the-board advisor and troubleshooter for the president.
월터 먼데일 당시 전 부통령은 전 영역에서 대통령 자문가이자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됐으며 이런 기본적 양상은 이후 다소 변화는 있지만 모든 행정부에 걸쳐 이어졌다고 골드스타인 교수는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선 시 부통령인 해리스 원에게 상당 부분 의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임스 세비지 버지니아대 정치 공공정치학과 교수는 VOA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던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당선 시 해리스 원에게 큰 힘을 실어줄 뿐 아니라 나이와 건강 문제 때문에도 해리스 원에게 상당히 의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e will rely upon her a great deal. And that's his experience from the Obama presidency.
특히 상원에서 해리스 원의 경험과 다인종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교정책에서도 생각보다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세비지 교수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전격적인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전략 무기를 공개하는 등 낮은 수위의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재직 중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국회의원은 12일 미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올해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배제한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 담화에 대미 접근법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0일 발표된 이 담화에서 미국이 원해도 받아들여주면 안 된다는 강한 어조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를 명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따라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북한은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 의원은 재선되면 북한과 신속한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통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till, President Trump did not state his clear terms of deal. So,
태영호 의원은 다만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자신의 유리한 핵 합의를 위한 최선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낮출 군사적 도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태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 북한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도 도발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미국을 상대로 한 중대한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선임 연구원은 대선 전 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실행하게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동인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박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이 상당히 더 나은 제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제안들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면 대선 전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대선 전까지를 불가역적 이득을 얻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ecause of his discomfort or over-dependence on China, that he might see a...
정박 연구원은 또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불편해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깜짝 정상회담 혹은 도발을 통해 중국 지도부의 행동에 자유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거나 이를 북중 관계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기념일을 이용한 전략무기 과시 등 북한의 낮은 수준의 도발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미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세상이 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꽤 단정적으로 언급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같은 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유예 조치의 파기를 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닥탄두 제도리 탄도미사일을 10월 혹은 그 전에 기습시험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대선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전략 무기를 공개하는 수준의 도발에 멈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ut I think Kim's hedging his bets in his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before the election.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에서 전략 무기 등 다양한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직후 북한의 태도가 미북 협상에서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두현 국제위기그룹 선임연구원은 대선 전보다 대선 결과가 나오는 11월 초부터 1월 중순 대통령 취임식 사이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은 미사일의 기술적 향상을 위한 군사적 목적뿐 아니라 협상력 증대를 위한 대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무기 실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박연구원은 의회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 유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북한과의 협상 진전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두현 연구원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에 상응해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아주 지엽적인 범위 안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점이 향후 핵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Kim Jong-un continues to insist on that's the only bargain on the table.
김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실질적 차원에서 협상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미국 선거와 관련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올해는 당시와는 달라진 미북 관계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에서 맞붙었던 지난 2016년, 북한은 모두 20차례의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두 번의 핵실험과 노동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미국 선거 기간 존재감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도발을 한다는 일각의 속설을 입증한 셈입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9월은 미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또 트럼프와 힐러리 후보 간의 1차 TV 토론을 보름 정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5차 핵실험을 발표하면서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핵탄두 폭발 시험은 당당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우리 국가의 자비적 권리 행사를 악랄하게 걸거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두 대선 후보 모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대북 제재 강화를 지지한다며 핵무기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은 더욱 강력하고 정교해졌다면서 북한 핵실험을 클린턴 후보의 외교 실책으로 지적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차 TV 토론회에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도 북한 핵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Once the nuclear alternative happens, it's over. At the same time, we have to be prepared. I can't take anything off the table.
핵 문제가 한 번 발생하면 그걸로 끝장이라며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겁니다. 4년이 지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결정짓는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선거 도발 공식이 되풀이될까? 북한은 올해 들어 모두 6차례의 무력 행동을 벌였습니다. 3, 4월에 집중됐고 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현재까지 도발 빈도와 수위 모두 2016년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미북 관계도 2016년 대선 국면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정상 간 세 번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북 정책을 외교 성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If I had not been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ould right now, in my opinion, be in a major war with North Korea.
올해 초부터 대미 강경 노선을 천명한 북한은 새로운 전략 무기, 핵 억제력 강화 등 군사 행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만 미국의 대응을 일으킬 만한 도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달 10일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 좋은 성과를 기원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인사를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북한이 미 대선을 앞두고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누적된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추가 제재를 부를 수 있는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북한이 고강도 군사적 도발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75주년 당 창건 기념일과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둔 10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 미국과 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현안과 관련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은 이날 사회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선 미국과 한국의 계속된 노력과 인도태평양 전략, 신남방정책 하의 지역적 협력 강화, 곧 열릴 동아시아 정상회담과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의 조율과 관련해 지난밤 한국의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김건 차관보와 대화를 나눈 미국 측 관리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 차관보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화상 협의를 갖고 한미 관계와 지역과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들의 공식적인 해외 항구 운항이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재 회피로 추정되는 비공식 선박들의 운항은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10여 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13척이었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 여파로 이미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척과 2018년에 52척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이 겹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수출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던 2016년까지만 해도 같은 기간 160척의 선박이 검사를 받았고 2014년엔 182척으로 지금보다 14배나 많은 선박들이 해외 항구로 향했습니다.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전 세계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모든 선박의 입항 횟수를 다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 줄어들면서 해외 항구로 운항한 선박의 전체 숫자도 줄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올해 안전검사를 받은 13척의 북한 선박 중 11척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나머지 두 척은 중국 다렌 항구에서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선박 비율이 훨씬 높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양상이 뒤바뀌었습니다. 13척의 선박은 모두 결함이 발견돼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 중 두 척은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운항이 불가능한 정선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검사 자료를 통해 북한 선박의 운항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사실이 파악되지만 이는 공식 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한 것이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 선박의 제재 위반 사례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목된 선박들은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의 제재 선박들이 해외 항구에 입항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 선박에 물건을 건네거나 넘겨받는 선박 간 환적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BOE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가 텅 빈 모습을 관측했지만 4월 중순부터 다시 움직임이 시작돼 이후 수십여 척이 정기적으로 석탄 추정 물체를 싣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남포의 유류 항구에 선박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는 모습도 위성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의 정보분석 전문 사이트 NK프로는 지난달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이 중국 저우산 인근에서 대거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이후 바지선을 이용해 석탄을 다른 선박들에 옮긴 정황이 관측됐는데 이런 과정을 중국 해안경비대가 목격했지만 묵인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해상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30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불법 행위에 대응해 강력한 메시지를 매일 북한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해양경비대는 지난 5월 합동으로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 등의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이 지난해에만 370만 톤 상당의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27일 해상 운송업계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불법 선적 관행 등을 명시한 금융제재 이행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전례 없이 긴 장마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북한에도 광범위한 홍수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매체에서는 관련 보도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한 황해북도 은파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시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전 방식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수해 현장인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를 찾아 국무위원장 전략 예비분 물자를 나눠주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소화한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흑투성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 운전대를 잡고 현장을 돌아보는 사진이 북한 관영 매체들을 통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이 지역에 대한 북한 매체들의 수해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파군 대청 협동 농장을 현지 요해하며 피해 복구 실태를 시찰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또 당 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본부 가족 세대들이 지원하는 필수 물자들을 실은 차들이 지난 10일 은파군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은파군 대청리 수재민들이 수해 지역을 방문해 구호 물자를 푼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를 기고 형식으로 13일 실었습니다. 이들은 11일자로 작성된 편지에서 김 위원장이 대청 땅을 두 번씩이나 찾아 특별 배려를 돌려주었다며 농민된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장마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지만 수해 실태나 복구 상황 등 관련 보도는 은파군에만 국한된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는 지금 북한 거의 전역에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어디로 뭘 보내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다 은파군만 당 중앙에 뭐 가족들이 뭘 보냈다 뭘 보냈다 딴 얘기 아무 얘기가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다른 쪽이 더 강원도 쪽이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강우량으로 보면. 근데 그쪽은 피해 상황이나 아니면 지원이나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행보로 지금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죠.
앞서 여상기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북한에서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한 2007년 8월과 올해 8월의 강우량을 수치로 비교하면서 올해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도 평강군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6일 사이 내린 비의 양이 약 854mm로 북한 연평균 강우량 960mm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은파군보다 더 생산량이 많은 평안남도 곡창지대 또한 홍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숙천, 평원문덕, 안주 이쪽 지역도 이제 수로가 터져가지고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중산 대동 온천 뭐 이쪽도 이제 호우가 내리는 시기하고 저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이제 시간적으로 겹쳐가지고 예 제방 터져서 이제 짠물 피해도 많이 받고 특히 이제 중산 원천 쪽이 많이 좀 피해를 받던 것 같아요.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수해 관련 보도가 은파군에 집중된 것은 당국 차원의 대응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충희 소장도 사실상 대부분 피해 지역은 당국 차원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만 나가가지고 사방으로 곡괭이만 들고 나가가지고 이거 안 되거든요. 하다못해 뭐 그 마대라도 있어가지고 거기다 훅 담아서 날라야 되는데 아마 마대도 제대로 없을 거고 그 다음엔 이제 기본적으로 고개 시멘트하고 철근하고 목재 이런 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종합병원 조그만 것도 하나 지지막에서 벌벌거리는 애들이 그거 하겠나요? 이제 세월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홍민 실장은 곡창지대에 속한 은파군이 집중 부각되는 이유에 대해선 식량난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모범 사례를 앞세워 위기를 탈출하려는 전형적인 북한식 선전선동 방식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선전 방식이 모범 창출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모델을 정해놓고 지도자가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는 것을 하나의 샘플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걸 따라하는 방식이 이제 선동 방식이 북한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북한적 선동 방식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 실장은 북한 당국으로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홍수 피해로 곡물 수확까지 망칠 경우 민심이 크게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를 강타한 역대 가장 긴 장마로 북한의 피해가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해서 북한 당국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북한이 지원을 요청할지 여부도 관심사이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수해 지원 활동도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소윤 기자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북한 강원도 지역에 그 북한의 연평균 강우량을 훨씬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엔 등 국제사회가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또 한 차례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북한에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이 요청만 하면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11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는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이 이 같은 의사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UN team is in contact with authorities and stands ready to support its response to the most vulnerable communities if required and requested.
네, 북한에 이례적으로 내린 많은 비로 홍수가 났고 북한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하거나 요청이 필요하면 가장 취약한 지역에 대한 그런 대응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네, 그러면 유엔이 이미 북한에 대한 지원 움직임을 시작한 것인가요?
VOA가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 또 식량 농업 기구의 구체적 지원 계획, 또 북한 당국과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웨덴과 캐나다 정부도 유엔 기구와 국제 적십자사 연맹 등을 통해서 북한이 홍수 피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면 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군사적 사안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북한 스스로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유엔이나 비정부기구의 도움을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고요. 조선적십자사 자원봉사자 4만 3천여 명이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돼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일단 산사태, 홍수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을 대피시키고 관련 지원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태풍 링링 당시 재난방송을 따로 편성하고 피해 소식을 신속히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 상황을 좀처럼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폭우 대비를 강조하면서 지난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곡창지역인 황해북도를 시찰한 모습만 전했습니다. 북한이 피해 상황을 밝히고 지원을 요청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비와 큰 물로 인한 피해, 이 피해를 복구하려면 아무래도 국제사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일 텐데요. 과거에 직접 북한이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악의 홍수로 기억되는 2007년, 북한은 이례적으로 그 유엔의 긴급고를 아주 빠르게 요청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당시 1,400만 달러 자금 모금 계획을 밝혔고요. 이 가운데 90%가 모금됐었습니다. 당시 유럽연합도 200만 유로, 미화 235만 달러 상당의 특별지원 예산을 책정해서 북한 이재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식수를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1995년 발생한 대홍수로 전체 국가 면적의 75%가 피해를 봤을 때 또 용천역 열차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2004년까지는 종종 국제사회에 특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다가 이례적으로 2007년 홍수 복구 지원을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2010년에 이어 2015년에는 몽골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대사를 불러 수해 복구 지원을 요청했고요. 이후 평양 주재 유엔 조정관실이 북한의 6개 지역 수재민 60만 명을 돕는데 2,820만 달러가 필요하다면서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태풍 링링 당시에도 북한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만약 북한이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유엔이 나서게 되는데 자, 유엔의 특별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선 유엔에는 긴급 구호 요청 제도가 있습니다. 자연 재해가 발생한 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피해 복구 활동을 벌이기 위한 자금을 국제사회로부터 모금하는 건데요. 유엔 상주 조정국이 해당국 정부와 유엔 기관 또 적십자 연맹 등과 협의해서 지원 대책을 모색하는 겁니다. 또 비정부 기구들과 개별 지원 대책을 통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또 지원 대상과 사업 분야의 중복과 누락을 피하도록 서로 협의합니다.
네. 북한이 지원을 하기 전에 그 피해 규모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모금에 들어가기 앞서 유엔 산하 각 기관들이 현장 답사와 구호 활동 내역을 확인합니다. 2007년 당시에는 40차례 답사가 이루어졌고요. 이 같은 조사를 근거로 모금 액수를 측정하고 또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 상황은 여러모로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서 현장 답사뿐 아니라 지원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기구 직원 숫자도 신종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입국인 할 때 외국인이 입국할 당시에도 40일간의 격리 조치를 시행하는데요. 또한 모든 지원 물자, 약품 등이 현재 중국에서 육로를 통해 북한에 반입되는데 그 과정이 빠르게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해 복구 작업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통 큰 물 피해, 그러니까 홍수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어떤 쪽에 지원을 받습니까?
우선 깨끗한 식수, 보건, 식량, 농업, 교육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하는데요. 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기, 보건시설 복구에 집중합니다. 북한 당국도 과거 유엔의 지원을 요청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식수 정화제도 분배됩니다.
네, 지금까지 안소연 기자와 북한 내 홍수 사태와 관련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 예상되는 지원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단체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어부 송환과 최근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조사 등 일련의 조치들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12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운동 탄압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앨런 전 보좌관, 오바마 정부 시절 재직한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 부시 정부의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 등 카터 정부 이래 7개 미 행정부 출신 관리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요 북한 인권단체들을 겨냥해 북한 인권 활동을 훼손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정부는 전임 정부들과 달리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로 북송시켰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으며 25개 단체에 대한 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특히 사무조사는 명백히 북한 인권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전략소통 선임 고문을 지낸 크리스천 와이튼 전 고문은 12일 VOA에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이 통제 불능 상황에 온 것 같아 서한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reason is just that the tendency of this South Korean government led by President Moon to appease North Korea really seems to have gotten out of control.
와이튼 전 고문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를 달래고 김정은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과 그들을 돕는 단체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 전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정을 해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And frankly, to send again a very wrong-headed message to North Korea that Moon's administration is bending over backwards and trying their hardest to be as sensitive to their concerns as possible.
스웨트 전 위원장은 12일 VOA에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단속이 북한의 우려를 매우 세심하게 배려해 주기 위해 한국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며 대북 전단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허위 주장은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허위 주장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검사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a euphemism and a cover for harassing and intimidating human rights groups at a time when the North Koreans are aggressively protesting. It's a deference to North Korea.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설명이 인권단체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것을 포장하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며 북한 당국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을 맹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스스로의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 공화, 양당 출신의 전직 관료들이 한국 정부의 행동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서한 발송을 주관한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VOA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헌법적, 도의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의 평화로운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탈북자들과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가장 큰 협력자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깨닫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서한과 관련해 VOA에 통일부의 사무검사는 관련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이루어진 통상적인 조치라며 사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단체들과 어떤 형식으로든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여상기 대변인은 지난달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의 정부 입장을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이스라엘 방산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다 적발됐다고 이스라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라자루스는 미국 재무부가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이라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12일 현지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 시도가 있었지만 이를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이 외국의 지원을 받는 국제적인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 따르면 라자루스 조직원들은 구인 구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명한 링크드인에 국제적 기업의 대표나 임원, 인사 책임자로 위장한 가짜 이력을 만들었습니다. 취업 제안을 믿기로 주요 방산업체 직원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 직원들에게 허위 취업 제안서를 보내면서 이들의 컴퓨터를 손상시키고 네트워크에 침투해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또 주요 방산업체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해 업체들의 공식 웹사이트를 활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킹 시도는 실시간으로 포착됐고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컴퓨터 네트워크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는 없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번 해킹 공격의 표적이 된 대상과 규모, 시기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라자루스가 군사정보 등을 빼내기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6월 슬로바키아의 정보기술 솔루션 보안업체 이셋은 유럽의 항공, 우주, 군사기업들의 라자루스와 연계 가능성 있는 해킹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사용된 방식도 표적이 된 업체 직원들에게 악성 코드가 포함된 가짜 입사 제안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수법이었습니다. 라자루스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지난해 9월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해킹 조직입니다. 당시 재무부는 라자루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자루스는 2014년 소니 영화사를 공격한 사이버 공격의 직접적인 배후였고 2017년 12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 공격에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지난달 EU의 첫 사이버 제재 대상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조선 엑스포를 지정하며 라자루스가 이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부분 지역에 아침까지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집니다.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그치는 평안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북도 지역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예보돼 있고 황해도 일부 지역과 강원도 평강 지역은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오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약간 강한 바람이 동반됩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신의주는 24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기온은 평안남도 지역은 28도에서 30도, 평안북도 지역은 30도에서 31도입니다. 자강도입니다. 흐리고 오전까지 비 내리겠고 바람 약간 강하게 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중강이 22도, 희천이 23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올라서 희천이 30도, 강계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내일까지도 비가 계속되지만 용현 지역만 오후에 해가 납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22도, 개성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강원도입니다. 원산과 장전은 오후에 맑아지지만 평강은 비가 계속됩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24도, 평강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 사이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부분 지역이 오전까지만 비가 내리겠고 함경북도와 함흥과 신포 지역 오후에 맑겠습니다. 바람 약간 강하게 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2도, 청진은 21도, 장진은 15도에서 시작됐다가 23도까지 오르겠고 나머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양강도 지역입니다. 오전까지 흐리고 가끔 비 내리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풍산 김영권의 아침 최저는 14도, 해산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풍산 김영권, 삼지연 지역은 23도, 해산은 27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오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예보돼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그룹이 이스라엘 방위산업체에 공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12일 라자루스로 알려진 이 단체가 자국의 일부 방산업체를 목표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라자루스가 가짜 링크인 계정을 통해 국방 기밀 정보를 훔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자루스는 또 주요 방산업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자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접속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북한이 자국의 어떤 방산업체에 언제 어떻게 공격을 시도했는지 등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채 공격이 즉각 포착됐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도 도용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군이 최근 타이완 해역에서 실탄을 사용한 방공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장춘휘 대변인은 13일 성명에서 훈련이 타이완 해협 남부와 북쪽에서 진행됐다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국가가 타이완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방공사격 훈련은 알렉세이자 미 보건우생부 장관의 타이완 방문 이후 이뤄졌습니다. 한편 타이완은 내년 국방비로 421억 달러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국방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다양한 군사 건설과 전쟁 준비 과제 이행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와 지역 평화 그리고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2일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살해 사주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자유유럽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인이나 다른 서방 국가 국민을 죽이도록 사주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군도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군 고위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정보부대가 아프간 주둔 연합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레반 연계 무장단체에 비밀리에 현상금을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과 관련 미 정보당국의 보고를 받았다는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을 부인했었습니다. 미국의 피투 스텔스 폭격기 3대가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배치됐습니다. 미 공군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투 폭격기 3대가 29시간 동안 비행해 해군 지원시설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투 폭격기가 미국 전략에 있어 중요한 장소로 돌아와 기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에도 기동부대와 함께 임무를 수행 중인 공군은 지휘부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자 공격을 본격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실패적 급진 좌파 성향과 부진한 민주당 경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 언론이 무임 승차권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리스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맹렬히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거의 0% 가까이 급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 측도 해리스 의원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신념을 뒤집을 수 있는 가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해리스 의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놀라울 일이 아니라면서 미국 대통령 역사상 투덜대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으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해군이 중동 호르무즈 해역 근처에서 라이베리아 선적 유조선을 납포한 뒤 풀어졌다고 미국 관리가 13일 밝혔습니다. 미 관리는 이날 이란군 특수부대가 공해상을 항행하는 유조선 윌라호를 납포한 뒤 5시간 만에 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라호는 오만만과 아랍에미리트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윌라호가 납포당할 당시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윌라호는 당시 아랍에미리트 동부 해안 도시 호르파칸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윌라우 납포 이유와 관련 입장 발표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